자,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그쳐졌고 이들에게 영원히 거주할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 하면 제비뽑기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나누게 되죠. 자, 우선 14장 1절을 좀 볼까요?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해를 가지면 땅은 거반 이제 정복이 됐고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드디어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은 우리들이 스스로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가장 외적인 표현을 제비뽑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름이 두 사람 등장을 하죠. 보니까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누굽니까?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누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상식대로라면 누구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옳습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르아살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족장들이라는 뭉뚱그린 표현들이 이제 세 단위로 기록이 돼 있죠. 자, 이런 미세한 그 차이 또는 이름의 순서는 뜻밖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가치를 담아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썼어요. 그러면 그의 지금까지의 역할로나 위치로 봐서 자기 이름 제일 앞에 쓴다고 누가 뭘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넉넉히 그의 이름이 제일 앞에 등장을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13장까지는 모든 주도적 역할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홀로 나오거나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주도를 해나가요. 그리고 항상 그의 이름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뺏고 쟁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무관이 필요합니까? 문관이 필요합니까? 무관이 필요하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대마다 역할이 같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죠. 전쟁을 할 때는 군인이 필요를 해요. 외국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평화의 시기가 오면 군인들은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도 자기가 군복 벗고 계속 대통령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근대사에 그런 참 애매모호한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지금까지는 모든 시기가 전쟁을 치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고 이 땅을 분배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끔 하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패턴의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목양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구 이름이 등장을 하냐 하면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어서 족장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비슷한 그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첫 담임을 어쩌다가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리가 영어 문제였어요. 영어. 영어가 갑자기 되나 말이에요. 어른 설교는 한국말로 하니까 그냥 대충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토요일이 돌아오면 이제 청년부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 이제 가르치려면 그 전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이런 페이퍼에다가 영어를 막 써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를 하면 이것들이 킥킥 웃어요, 자꾸. 웃음이 나오죠. 저라도 웃겠어요. 걔네들은 미국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애들의 거의가 보통 10년 이상 또는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제 미국 간 지 1년도 안 되는 목사의 그 아무리 페이퍼로 준비된 영어지만 그 발음을 들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 끝나면은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매주 그 시간 돌아오는 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아, 이놈들 못 가리키겠다고 그 집어던질 수도 없고 맡겨진 양떼들인데 그러다가 한 날은 교회 그 집사님 아들인데 노스리치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방학이라 놀러 온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효원이라고. 이름이 효원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 아빠는 물론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바로 건너온 친구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말이 영어. 두 번째로 잘하는 말이 일본어. 그리고 제일 안 되는 말이 한국어예요. 이런 친구가 왔어요. 근데 아주 성품이 깨끗하고 고운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삼고초려해서 붙잡고 사정을 했죠. 너 신학을 하니까 이 토요일 이 공부만은 나도 청년의 한 이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배울 테니까 이거 네가 좀 맡아라. 아주 겸손한 친구라, 아이 자기 못한데 어떻게 자기는 전도사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신학교만 다니는 것뿐인데 목사님 앞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영어는 네가 일단은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사정을 했어요. 완강하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거 네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탁 이제 맡았어요. 그 시간을. 그 본토 발음으로 열왕기상을 지금도 잊질 못해요. 열왕기상을 쫙 풀어서 강의를 해나가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킥킥거리고 웃던 이것들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칠 때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녀석들도 이 친구가 맡고서부터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부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크지 않은 교회지만 거의 한 3분의 1이 청년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아, 이 역할이 틀리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어떻게 저 발음으로 저런 식의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래서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피터 드러크라는 말, 아, 저기, 그분 아시죠? 이 시간 되면 제가 거의 비몽사몽간이 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의 책에서 아주 인사이트 말을 하나 남겼는데 뭐냐면 나의 뒷마당을 남의 앞마당 되게 하라는 표현을 남겼어요. 그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잘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영역을 공평하게 맡겼습니다. 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안 되는 영역은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사에서는 아웃소싱이라 그러죠.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니까 그 사람이 그 영역에서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인재를 동원해서 좋은 인재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잘 됩니다. 여호수아가 시대마다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전쟁을 치러야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무관이 필요했어요. 칼 들고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호수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도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모든 땅이 다 정복이 되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안정스럽게 정착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히 살아가도록 맡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자기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겁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끔 가다가 하구잡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사람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구조만큼 비생산적인 구조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를 자꾸 효율과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 아, 교회가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교회는 이상하게 맨날 질질 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일을 저렇게 하나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해나가세요. 이제 그거를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 땅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시작. 아멘. 자, 이제 앞을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차짓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이 갈렙을 본받아야 된다. 갈렙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85세다. 그런데도 기세가 푸르러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도 갈렙을 본받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서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렙의 신앙이나 갈렙의 의지나 갈렙의 긍정적인 사고에 초점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자, 그니스가 어디죠? 우리 한 군데 확인을 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찬양대학을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POP, 빨리 창세기 15장을 여세요. 창세기 15장. 자, 찾으세요. 여러분들도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언약하던 현장이죠. 창세기 15장 17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거기 보시면 겐 족속과 무슨 족속이 나오죠? 갈렙이 무슨 족속이었습니까, 아까? 놀랍게도, 자, 여길 보세요. 놀랍게도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정확하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가나안 문화에 쩌들었던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이게 갈렙이에요. 갈렙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니스 족속입니다. 자, 이 장면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큰둥해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얘, 너저별다셀수 있니? 저걸 어떻게 다 세요? 그렇지? 그럼 모래는 셀수 있냐?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그렇지?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우격다짐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 의롭게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줘서 그를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의롭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직도 시큰둥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해요. 우리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에 따른 뭘 합니까? 사인을 하죠. 너 눈초리를 보니까 아직도 이 언약에 대해서 못 믿는 눈초리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쭉 설명한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인 하나를 하세요. 고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기가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죠? 이런 마이크처럼 생긴 횃불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쪼갠 고기는 쪼개어져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죽음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내가 주도하는 약속인데 너든지 나든지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는다.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도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너든지 나든지 이거 깨면 죽는다. 죽음을 건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굉장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 사인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걸고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할 때는 그 모든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진짜 정신이 없군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멘? 또 헷갈릴까 봐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첫째,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믿습니까? 이걸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지켜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13장 14절. 13장 14절. 시간이 기니까, 짧으니까. 자. 오늘 설교 짧게 끝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8절을 보세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첫 번째 땅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23장으로 넘겨보세요. 23장. 19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35장. 이제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35장 27절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계속 지금 지명이 어디로 등장을 하고 있죠? 헤브론이. 이 헤브론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고 이 헤브론은 놀랍게도 오고 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 강조되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적으로 전쟁을 해서 뺏을 수 있는 유리한 땅이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산지예요, 산지. 평지가 아니에요. 아니, 이왕 나이 들어 요구하는 땅이면 평지를 달라 그러지 뭐하러 산지를 달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높고 낮은 게 갈렙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왕이면 낮은 게 좋죠. 그런데 산지를 요구합니다. 왜? 그 땅은 조상 쪽부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땅에는 산지이면서 동시에 누가 삽니까? 자이언트족이 살아요. 아낙자손이 살아요. 전쟁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겠답니다. 갈렙이. 또 볼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그 성읍들은 어떻게 하다고 되어 있죠? 크고 견고할지라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면 갈렙이 영심에 이랬을까요? 어떤 갈렙의 믿음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갈렙이 스스로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은 계속해서 뭘 붙들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갈렙이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갈렙이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고 오는 이 후손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면 우리 힘 빠지고 의욕 떨어지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늘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신앙의 기상이 푸르르고 쇠하지 않았던 중요한 근거가 자기 의욕이고 자기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하신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언약에 붙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죠. 히브리 사람들의 청년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전쟁 때 제일 먼저 소집되는 대상이 젊은이들이에요.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젊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에 청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개념에서 말을 한다고요? 어떤 부름과 택함을 받아서 사명과 목적을 위해 쓰여질 때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청년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갈렙은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전형적인 청년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조상에서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자기가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갈렙을 붙들고 있었어요. 자, 한 군데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9장, 진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9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유다 지파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자새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갈렙이 무슨 뜻입니까? 사자새끼입니다. 갈렙이 무슨 지파로 편입이 되죠?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그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는 이 약속에 붙들린 소망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 땅이 가치가 좋고 그 땅값이 올라갈까 봐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개념에서 그 산지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갈렙이 85세의 나이지만 그를 늙지 않고 그 기상이 푸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인생을 붙들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은 여기서 단순히 어떤 성을 차지하고 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는 고백이었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갈렙의 별명 속에 녹아져 있어요. 갈렙이라는 말은 사자새끼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지파가 여기 뭘로 별칭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축복 속에 유다지파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붙들린 인생은 늙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인생의 화두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먹는 나이에 겁먹지 마세요. 세월에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면 돼요. 언약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늙을 수 없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붙을 때 자기 힘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히틀러가 국가의 지도자를 고를 때 고르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1순위가 누구냐면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을 1순위로 뽑아요.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 이 두 번째가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안 뽑을 대상이 누구냐면 의욕만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의욕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의욕은 일을 다 망쳐놔요. 왜? 의욕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요소 속에 내 의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계속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문자를 보내요. 준비된 종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 참 황당해가지고, 뭐 토플 몇 점, 뭐 어느 학교 뭐 준비, 성교 준비, 뭐 쫙 편지고 뭐고 막 보내요. 무작위로.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불타는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뭐 그래가면서. 그래서 제가 반응이 없으면 막 비서실로 직접 또 막 메일로 난리가 나요. 막 불 지를 것 같아요. 막 사고 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무작정 쳐들어와요. 준비됐는데 왜 안 불러주냐고. 겁나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겁나서.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부임을 하면 처음에는 일을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을 딱 맡기고 시켜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불러준 쪽의 기대와 자기 의욕이 맞물려서 반드시 상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오히려 무섭게 방해하는 게 인간적인 의욕이 앞설 때 그 신앙은 무서운 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욕이 무용하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욕보다 더 우선해야 될 가치가 뭐냐면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것인가. 갈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갈렙의 무슨 신앙과 의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성경을 일관되게 찾아보면 그를 붙들고 그 인생을 존재케 했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갈렙을 늙도록까지 지치지 않게 청년처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 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관건은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 비행기로 쏟아붓고 포병으로 날리더라도 마지막 보병의 군홧발이 찍히지 않으면 전쟁 안 끝난 겁니다 마지막 발자국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렙처럼 평생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는 청년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드는 인생은 늙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은 한 주간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새벽을 사모하는 새벽을 깨우는